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계시록 5장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는 그들에게 그냥 보좌에 앉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만 보여줘요. 두루마리만 보여줘요. 세계 역사가 바로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의 일생도 바로 내 손에 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그 광경을 이 줌으로 미리 당겨서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5장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내가 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이 두루마리 내가 설계한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끝부분에서 완성될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을 미리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줄 아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갖가지 재앙들이 쏟아져도 절대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이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보좌에 앉아계신 오른손에 두루마리 네 인생 세계 역사가 내 손에 있어.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마지막 부분에 완성될 천국과 완성된 구원의 그 페스티벌을요 미리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는 이유가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하리라. 1절부터 단순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요, 특징이 여기 다 뜻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일곱 입만 있는 게 아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완성될 그 모든 디자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으로 썼고, 사도 요한이 볼 당시에도 7중으로 임봉이 돼 있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기에 두루마리의 예언도 같은 두루마리인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애가, 애곡, 재앙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재앙의 책이지 무슨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물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쏟아질수록 신자의 구원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거든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 그러면서 이제 암시를 주는 게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봉해요? 언제까지 봉합니까? 그럴 때 딱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뭐 비행기, 뭐 KTX뿐만 아니고 인터넷 속도, 그리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빅데이터, 그 지식의 양이 그 빅데이터예요. 아, 바로 그 시점을 암시해 주고 있죠. 2절을 봅시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음성이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둘이에요. 유다 지파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에와 그 일곱인을 그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와, 여기서 이제 왜 유다의 사장, 유다의 나이온 이런 표현을 하느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유다, 너는 나이온이다 그래요. 너는 암사자다, 너는 수사자다, 너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누구도 너를 범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너는 강한 자야.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나이온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말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이제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떼기 합당하시는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의 눈이 일곱이 있는 거예요. 또 뿔이 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평생 처음 보는 거죠. 뿔이 일곱이 있죠. 눈이 막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죠. 어? 저게 뭐지? 뿔이 왜 일곱이야? 눈이 왜 막 이렇게 일곱이야?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야. 성령이야, 성령.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모습이 투게더,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뿔, 일곱 눈, 지체가 돼 있죠. 이 지체가 돼 있죠. 자, 왜 이러느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예수님 속으로 임하죠.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린 양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 어린 양이 일하시고 이런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5장 6절부터 일곱인이 떼지기 직전에 두루마리 끝부분에 완성될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을 미리 보여줘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요. 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승리자들의, 그러니까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을 왜 미리 보여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동, 체육,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한일전 축구다, 또 한일전 또 배구다 그럴 때 끝날 때까지 피곤해요. 우리가 이겼어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냐, 저러다가 한 골 먹어보면 어쩌냐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굉장히 불안해요. 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황 중계는요, 스릴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맛도 있지만은 굉장히 긴장이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빨리 끝나버렸으면 쓰겁고, 우리가 졌으면은 우리가 한 골 넣어야 되는데 어찌했었거나 그러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다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축구든지 뭐 배구하든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실황 중계를 보면 긴장이 돼요. 예. 이 돼요. 그런데 녹화 중계를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왜?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거든. 그리고 우리가 진 것은 녹화 중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승리를 엔조이하기 위해서 녹화 중계를 보면서 아, 우리가 그것을 엔조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끝부분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승리의 페스티벌을 줌으로 확 땡겨가지고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곱인이 떼지면서 영적 전투와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겪게 될 텐데 정착점이 이 점이다.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구의 말을 이미 보여줘버린 거예요. 역전승하는 걸 이미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패턴을 보면, 아, 계시록도 지금 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 바닷가에 가서요, 야, 모래알 한번 세어봐. 세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앞으로 네 후손이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 아니, 밤에 왜 나와요? 야,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봐.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세봐, 그래. 또 세다가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앞으로 너 후손이 이와 같이 돼.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이 그 열매들을 줌으로 당겨서 바닷가의 모리아를 봐. 별들을 봐.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삭에게도 또 그래요. 야, 하늘의 별들을 봐.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줌으로 당겨서 미리 보여줘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요, 집에서 그냥 추수해요. 그런데 형들의 볕단이 요셉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거 뭔 일이야. 그러더니 다음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셉아, 너의 미래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줌으로 당겨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후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난의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면서 요셉이 뭘로 이기느냐? 주님이 내게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는 나는 그대로 돼. 그것으로 이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참 이 복음서를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제가요 그물 안 내려본 것이 없어요. 다 내렸어요. 그래도 거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내렸어요. 아, 그물을 내렸는데 딱 끌어 올리려고 보니까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그물을 이렇게 딱 끌어 느끼는데 와, 이것은 우리 배만 가지고는 이게 못 끌어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이! 어이! 아재! 아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물 잡으세요. 우리 이 그물 잡을게요. 그렇게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은 올라오는데 배는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이 성경 보세요. 두 배의 채움에 그게 그대로 잠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괜히 고기 안 잡은 것만도 보다 지금 배까지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쇼킹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3천명 5천명이 부흥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줌으로 미리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일 좀 후에 2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막 옷이 광채가 막 나기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낙원에 있는 모세가 와 있어요. 낙원에 있는 엘리야가 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우리 저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지을게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거기서 안 내려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요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본 거예요. 그래도 맛보기만 딱 봐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5장에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을 보여주고 계시록 6장에 들어가서 일곱인이 뛰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인이 다 떼지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또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을 또 줌으로 당겨서 보여줘요. 예.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도 또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을 줌으로 딱 당겨서 보여줘요. 이 패턴으로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도 경배축제잖아요. 첫 점은 성부 하나님이고 주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계시록 5장의 이 페스티벌, 이 축제의 초점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그 얘기만 해요. 9절에서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딱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걸 초점을 둬요. 하버드대 교수가 그 정신대 그건 성노예가 아니었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속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주제의 논문은 전 세계에서 그 사람 혼자뿐이야. 그런데 성노예였다 이런 논문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논문 쓴 사람이 꾸정물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학문은 학문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소신껏 논문을 발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들이 우죽순처럼 나와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창피해요. 이게 학문의 자유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학 계통도요 그런 그 하버드대 그 교수 같은 그 학자들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를 이런다. 아주 품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아니 예수님 하면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 얼마나 훌륭하냐. 예수님의 그 정말 드러내고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맨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면 하수준 있고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에게서요, 죽임당함,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요,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려요. 이게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예수님의 그 도도, 예수님의 어떤 그 창조적인 리더십, 그거 본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본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본받아서 그 행위로 죄사함 받을 사람 없어요. 이 계시록에서도요, 예수 하면 좋은, 많죠,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이것만은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만 정말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정말로 많지만 계시록에서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까? 네. 십자가 아니면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요, 예수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일세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영광이 일세.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구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막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 보세요. 이게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각 족속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요, 다 왕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휘둘릴 이유가 없고 억압될 이유가 없고 모두가 다스리는 왕권을 지닌 자들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것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딱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그 왕노릇, 이 은혜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던 것은 딱 하나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아, 거기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이 승리에,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에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가 피로 사서 나를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 승리의 그 페스티벌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리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냐 보면은요, 11절에 보니까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있었고 거기는 일곱 명이 같이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생물들, 네 생물들이거든요. 네 생물들은 바로 천사 그룹 중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런 그 천사 그룹. 그리고 장로들이죠. 이게 24장로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합쳐서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총체적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그 성도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요. 믿습니까? 내가 있는 거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은 특별 그룹의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 영원 무궁토록 세세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에 딱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그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들을 또 보십시오. 내가 떠들으니 막 그 찬양 소리가 하늘 위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우주적 대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리고 그리고 땅 위에서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로 안 놀래도 되는데요. 땅 속에서 나불을. 이게 이 땅의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 땅의 스피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뿜뿜뿜뿜뿜. 야, 이 뭐 굉장한 세상에 이런 페스티벌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막 땅에서 막 오지요. 그리고는 바다 위에서 막 찬양 소리가 나는데 바다에 그 생물들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은요 우주의 대합장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페스티벌이 딱 맞춰질 때요 그룹 천사 그룹에서 아멘 아멘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아멘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쳐요. 우주의 대합창이었고요. 그리고 찬양의 초점은 어린 양, 보혈, 할렐루야, 그 보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냥 자발적인 헌신과 그 기쁨의 축제가 이어져요. 이거를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했던 로마 황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서슬퍼렇게 괴롭혔던 그들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학문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돈을 자랑했던 돈의 죄리라고 막 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딱 이 자리에 참여자는요 어린 양 그 피로써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아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 그 자들만 거기 있어. 아멘입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앞으로 많이 살게 될 텐데 그때요 우리는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의 천국 문이 어린 양의 피로 열렸어요. 저 어둠의 권세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힘이 없습니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여, 평생 보혈 아래 있기 원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품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 안에 내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내 딸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 시민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페스티벌 안에 하나님 온 우주의 대합창 속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대합창 속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주님.